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서론과 신론과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을 다 지나고 이제 교회론, 내세론 두 개의 큰 주제를 남기고 오늘 교회론 주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주님 증거하게 하시며 이로써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주를 위하여 헌신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잘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의 종들,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진리의 지식에 굳게 서서 더욱 믿음 있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을 지도하시고 또 듣는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벌써 우리가 조직신학은 크게 일곱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 거 아실 터인데, 그 중에 이제 다섯 가지 다 지나가고 여섯 번째 주제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론, 교회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큰 주제는 내세론, 종말론이라고 하는 종말론 혹은 내세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론도 한 7시간가량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지,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십시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라고 정의 될수 있는가? 우리가 definition, 어떤 주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한다고 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정의될 수 있는가? 먼저 역사적인 고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시대 이후 초대교회에 로마의 클레멘트, 우리가 좀 남은 그런 몇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 로마의 클레멘트나 이그나시우스 서신도 있고 폴리캅, 또 순교자 저스틴 마르터라고 하는 순교자 저스틴, 이런 그 교부들 혹은 변증가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글이 남아 있는데 그런 글들에 보면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모임이라고 보았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이죠. 성경의 개념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교회는 결국 성도들의 모임이다.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초기 교부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후 2세기 후반부터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분파들과 이단들에 대항해 여러 분파들이 생기고 교회에서 분절해 나가는 자들이 있고 이단들이 또 발생하고 그럴 때에 그들에 대항해서 교회의 외형적 일치와 일치에 대한 그런 강조, 외형적인 일치, 교회가 일제 유형적으로 단합해야 된다, 분열되면 안 된다는 일치를 강조하고. 그러다가 감독의 역할, 감독은 일반 그 성직자들, 일반 그 장로들이라고 하는 장로들보다 조금 더한 단계 높은 성직자로 이해되는, 그러니까 교구를, 한 교구를 맡은 성직자들로서의 감독의 역할을 점점 더 강조하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 중요한 인물이 키프리안 혹은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키프리안이라는 인물입니다. 키프리안 주 3세기 258년경에 사망한 자이니까 주 3세기 토툴리안의 제자요 칼타고의 감독, 칼타고의 감독인 키프리안은 처음으로 감독 교리를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감독 교리, 키프리안의 감독 교리, 이것이 교회론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키프리안의 생각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은 좀 간추려 보면 첫째, 감독, 비숍이라고 하죠. 혹은 주교, 오늘날은 우리가 천주교나 이런 데는 주교라고 부르는데, 또 감독교회, 감리교회나 그러면 감독이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다 비숍입니다. 비숍, 감독은 사도들의 후계자이다. 사도적 계승, 사도직의 계승을 말하고, 둘째, 감독은 교회의 기초요 주인이다. 교회의 기초는 감독이고 또 교회의 주인이 감독이다. 따라서 교인이 교회에 가입하거나 나가는 일은 감독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 그러니까 감독이 교인들의 입회 또 출회를 결정할 수 있다. 세 번째, 감독은 제사장이다. 이게 사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제사장이다. 그가 집행하는 예배는 제사이다. 그러니까 감독은 제사장, 그리고 그들이 인도하는 예배가 제사, 이런 개념이 나오고, 네 번째, 감독들은 모두 동등하다. 로마 감독의 우월권은 아직 주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의 동등, 초기에 그런 감독주의 생각이죠. 감독들은 동등하다. 다섯 번째, 감독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아, 점점 무서워지죠. 감독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에게 대항하는 자는 교회의 교제를 상실하고 따라서 구원을 상실한다. 아, 좀 잘못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감독에 대항하면 하나님께 대항하고 구원 상실한다. 교회의 교제에서도 또 퇴출되는 거죠. 교회의 교제를 잃어버린다. 여섯 번째, 참 교인들은 교회에게 복종해야 하고, 감독에게 복종 물론이고 교회에게 복종해야 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교회 밖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여기에 교회는 바로 유형적인 교회, 그러니까 분파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 유형적인 교회, 조직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탈하면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감독들의 연합체인 감독회, 감독들의 연합회죠. 감독들의 회, 감독회는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바로 감독회의 하나됨에서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독회를 통해 가톨릭 교회, 전 세계적 교회, 가톨릭은 전 세계적 그런 의미죠. 전 세계적, 보편적, 그런 말이죠. 공동적, 보편적, 가톨릭 교회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천주교회가 자신들의 교회만이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자신들을 가톨릭 철치라고 하잖아요.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그렇게 말하죠. 가톨릭 교회, 즉 전 세계적인 유일한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의 씨앗입니다. 키프리안의 이 생각이 감독회가 교회의 통일성, 일체성, 하나됨의 기초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키프리안에게서 보이는 생각입니다. 천주교회, 우리가 교회관을 좀 살펴봅시다. 주 4, 5세기 어거스틴, 유명한 어거스틴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바르게 선택된 성도들의 모임은 바른 우리 개혁교회의 교회관과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키프리안의 이 생각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모순되게 보이죠. 어거스틴은 너무 방대한 저술을 한 그런 또 학자요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선택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보면서도 키프리안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교회관은 그의 구원관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어거스틴은 구원관에서는 정통적이지만,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어거스틴의 구원관, 원죄의 교리, 또 예정의 교리, 또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의 구원의 교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만은 교회관에서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관은 천주교적인 좀 경향을 요소들을 가지고 키프리안의 생각을 가지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 어거스틴의 시대가 지나서 중세 시대 중세 천년이라는 스콜라 신학자들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생각보다 교직 제도와 같은 외적 조직을 점점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키프리안의 교회관을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교직 제도에 대한 강조는 결국 교황 제도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독직이라고 하는 지금 이런 도시들의 그런 한 교구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도시의 감독들이 이제는 대도시, 예, 당시에 초대 시대의 대도시라고 하면 로마를 비롯해서 콘스탄티노플, 예,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예, 콘스탄티노플은 우리가 그 지금 비잔틴의 비잔틴 지금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지금 합니까? 비잔틴 이스탄불, 예, 이스탄불이죠. 터키 맨 서쪽 끝에 있는 그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콘스탄티노플 유명한 그런 도시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북부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처음 세계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오면 더 북쪽에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예루살렘, 이 다섯 도시는 대도시였죠. 유명한 도시입니다.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예루살렘. 이 대도시들의 감독들, 비숍을 패트리아크, 총대주교,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숍은 처음에는 사실은 장로들, 엘더, 장로들과 같지만은 장로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마치 교구의 그 성직자들처럼 한 단계 높아지다가 대도시의 비숍들이 총대주교 패트리아크이라고 하는 직으로 발전되고 주 533년 비잔틴 황제 유스티니아는 로마 감독의 수위성을 인정했고 로마 감독이 다른 감독들보다 뛰어나다 우두머리다 수위성을 인정하였고 607년 로마 감독 보니페이스 3세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을 세계적 감독 유니버셜 비숍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세계적인 감독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교황제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비숍이 엘더보다 장로보다 좀 높은 감독이 개념이 생기고 거기서 대도시 감독인 총대주교 패트리아크가 생기고 그리고 다섯 개 패트리아크 중에서 로마가 우월권을 가지면서 거기에 교황제도가 시작된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천주교의 교회관은 중세시대에 상당히 확립되어 있었으나 공식적으로는 종교개혁 이후에 작성되었습니다. 트렌트 요리문답,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은 반동종교회의라고 우리 알려진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모인 천주교의 종교회의죠. 트렌트 요리문답은 교회는 한 무형적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유형적 머리인 로마 교황청의 베드로의 후계자를 가진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신실한 자들의 단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무형적 머리인 그리스도 또 땅에서는 유형적 머리인 로마 교황 이렇게 두 머리가 있는 예, 그것을 그 머리를 가진 그런 모든 신실한 자들의 단체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니까 거기에는 교황을 빼놓고는 교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천주교회는 교황을 우두머리로 한 교회의 외적 조직을 교회의 본질적 요소로 보았던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또한 가르치는 교회와 듣고 배우는 교회를 구별합니다. 가르치는 교회를 더 중시하고 교회의 유일성, 보편성, 사도성, 무오성, 교회가 무오하다가 무오성 등의 속성들을 이 가르치는 교회에 돌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구원의 은혜와 복들을 나누어 주시며 오직 자기들의 교회, 즉 천주교회만 구원의 기관이며 구원의 중보자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네 교회가 유일한 교회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전달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헬라 정교회의 생각을 좀 보십시다. 11세기에 서방교회, 천주교회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서방교회에서 분리되었던 헬라 정교회. 헬라 정교회는 천주교회 같이 외적 조직을 중시하지만 교황제도를 물론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 주교회, 그들의 감독들의 회의죠. 주교회, 감독회와 대회들의, 교회의 회의, 대회들의 무오적 권위를 둡니다. 그들은 교회의 권위의 궁극적 원천이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교회의 공통적 불변적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교회의 공통적 불변적 마음입니다. 또 오직 자기들의 교회만 세상에서 유일한 참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헬라 정교회는 자기네 교회가 참교회, 천주교회는 자기네 교회만 유일한 교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조직을 교회의 본질이라고 보는 천주교회나 헬라 정교회의 교회관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교회의 조직은 필요하며 존중하며 지켜야 하지만 교회 조직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더욱이 교회의 목사나 회의들이나 전통이 성경 교훈에서 이탈하였을 경우, 천주교회처럼 헬라 정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탈했을 경우에 그것은 결코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참교회는 어떤 교회 지도자나 회의나 전통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에게도 회의나 전통에 있는 것도 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들 가운데 거기에 참교회가 있다. 그 외의 요소들은 교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며 성경의 바른 교훈에 일치할 때만 존중될 수 있고 또 존중되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교회 회의라도 잘못될 수 있죠. 우리 총회가 과거에 신사참배를 결정했듯이 신사참배를 결정하는 총회는 그건 잘못된 총회라고 정죄해야 되지 교회가 결정했으니까 옳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개혁교회를 보십시다. 개혁교회,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은 성경적 교회관으로 돌아가 교회를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바르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을 성도들의 교통 이런 표현을 많이 자주 썼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며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곳에 참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떠난 외적 조직의 계승은 무의미하다고 보았습니다. 올바른 생각이죠.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들에 나타난 교회관은 성경적이었습니다. 몇 개 보십시다. 벨직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 27조를 보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모두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의 피로 죄짓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게 되고 인침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요 모임이다. 그렇게 정의와 같은 말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모두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의 피로 죄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룩게 되고 인침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요 모임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을 보면 신앙 고백 1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 모으신 신실한 자들의 무리이다. 그죠? 세상에서 구원 얻은 백성들의 무리죠. 모든 성도들의 교통이다. 또 17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성도,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교통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5장 1절 2절에는 무형교회 유형교회라는 말로 교회의 정의와 같은 진술이 나오죠. 그걸 읽어보면 무형적인 보편적 혹은 전세계적 교회는 그것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여진 또 모여지는 혹은 모여질 선택된 자들의 수 전체로 구성되며 택자들의 종수라는 말이죠. 택자들의 선택된 자들의 수 전체가 바로 교회다. 이미 모여졌거나 모여지고 있거나 앞으로 모여질 그런 모든 택자들의 수 전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아내요 몸이요 충만이다. 그랬고 또 2절에 보면 이전에 율법 아래서와 같이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복음 아래서 역시 보편적 혹은 세계적 유형 적 교회는 교회는 옛날에는 이스라엘 국가가 교회였지만 구약 교회는 그러나 지금은 보편적 세계적인 교회죠. 그래서 보편적 혹은 세계적 유형적 교회는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니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의 일반적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는 참 종교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 믿습니다. 세례받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 또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개혁교회는 개혁신학은 교회를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보며 성도들의 교통 커뮤니오 상토룸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했어요. 커뮤니오 상토룸이라는 성도들의 교통이라는 말인데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교통이라는 라틴어 커뮤니오라는 말은 연합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외적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교회 무슨 지역 이름 붙이거나 무슨 이름 붙인 교회 하면 건물이 떠오르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외적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모인 성도들의 연합된 상태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입니다. 자, 역사적 고찰에서 우리 하나 더 또 추가로 좀 살펴봅시다. 성경적 재세례파라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들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제세례파들 유아세례를 부정하고 다시 세례를 베푼 자들이죠. 그 중에 성경적 제세례파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신령파 스피추얼리스트의 신령파 아주 은사주의죠. 말하자면 그런 신비파 사람들이나 또 이성론파 이성주의자들과 달리 성경의 권위를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제세례파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나 그들은 루터나 칼빈처럼 옛날 교회들을 성경적으로 개혁하려 하지 않았고 루터와 칼빈은 천주교회를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개혁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적 제세례파는 성경의 근거에서 새 교회를 건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혁이 아니고 그 내부에서 개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밖에 나가서 새 교회를 건립하자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로는 콘라드 그레벨이라는 사람 또 펠릭스 만츠라는 사람 조지 블러럭이라고 하는 사람 또 미카엘 세틀러라는 사람 등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만츠는 핍박을 받아서 강에 던지었고 블러럭은 매맞고 화형을 당했고 세틀러는 고문과 화형을 당했다고 하죠. 그런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려움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과격한 그런 개혁운동을 하니까 더 핍박이 심했겠죠. 초기에는 천주교 신부들도 많이 거기에 합세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상은 세틀러가 작성한 슐라이템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고백서가 있는데 슐라이템 신앙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신앙고백에 보면 그들은 중생을 강조하였고 순종하는 신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으며 유아 세례를 부정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교회에서의 권징의 시행과 개인적으로 가증한 것들로부터의 성별과 불순종하는 형제들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 보이는 그런 생각이죠. 그들은 또 자유교회의 원리, 즉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했고 오늘날 우리가 개혁파 교회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비슷하지요. 물론 개혁파 교회가 처음에는 그런 것이 좀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했고 칼과 저항을 부정하였으며 신자의 맹세나 공무원직을 부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혁파의 생각하고 조금 다르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는 변화된 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슐라이템 신앙고백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무리들이 오늘날에는 메노파, 메노나이츠라고 하는 메노파나 아만파의 아미쉬라고 하는 파가 좀 남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좀 있습니다. 미국에도 메노나이츠, 메노나이츠 파가 뭐 유명한 그레이스 신학교 같은 그런 그레이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가 메노파의 신학교죠. 그런 무리들이 좀 남아 있죠. 후터파, 후터라이츠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후예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침례교회는 제세례파와 직접적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자, 역사적 고찰을 우리가 간략히만 하고 성경적인 개념을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용어를 좀 살펴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교회에 해당하는 카할이라는 히브리어가 있고 에다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카할 와 에다라는 말은 흩어져 있거나 혹은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 카할은 주로 총회, 이스라엘 총회, 총회라는 말로 또 에다라는 말은 주로 회중, 회중이라는 말도 나오죠. 영어로는 congregation, assembly and congregation 이런 말로 총회 혹은 회중으로 번역된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잘 알고 있겠죠.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헬라어는 불러낸 무리라는 뜻으로 신약성경에서 민회나 기타 세속적 모임을 가리키기도 했으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렇죠. 민회 그렇게 번역되고 혹은 이 모임 그런 세속적인 모임을 가리킬 때에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쓰고 있지만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로 교회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신약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사용된 곳이죠. 나오는 곳이죠. 주께서는 이 말씀에서 교회의 건립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자신의 중요한 사역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내 교회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무리를 가르쳤다고 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내 교회, 신약교회죠.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주께서 구원 얻은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게 하신다. 아, 전통 본문에 전통 사본 전통 본문에 보면은 그 교회에 우리 말에는 빠져 있죠. 그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 얻는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게 하신다. 이 구절에서 교회는 특별한 뜻을 가졌다기보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았던 3,000명의 신입 교인들의 모임을 가르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냥 주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들을 교회, 그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임을 모임을 가르침을 잘 나타냅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구절들도 교회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모임임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도 온 교회와 그냥 나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인 무리들이 그냥 교회라고 불린 거고, 또 9장 31절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모인 무리들이 그냥 교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13장 1절도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나옵니다. 안디옥에 모인 무리들을 안디옥 교회라고,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의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교회론의 교회에 대한 문제를 특징적으로 좀 계시하는 서신이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을 이루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신비적 연합, 구원론에서 우리가 생각했죠. 신비적 연합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인용한 바가 있죠.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그들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들이 바로 교회다. 그것을 바울은 증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 그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의 구성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 그들이 구성원이죠. 그들은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증거된 대로 장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장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속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구원 얻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선택받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피 흘림으로 구속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중생하게 된 그들, 그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다. 그들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몇 명이 모였든지, 몇십 명 또 몇천 명이 모였든지, 그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가정교회, 신약성경은 집에서 모인 교회, 즉 가정교회에 대해 말하지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저의 교회, 우리말에는 그냥 저의 교회, 원문에는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집교회, 가정교회죠.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예, 눈바의 집에,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빌레몬서 1절 2절도 동역자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도 교회가 있다. 자,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벌써 여러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은 사도 시대의 교회가 어떤 성도의 집에 모였음을 보입니다. 사도 시대의 교회들은 오늘날처럼 어떤 특별한 명칭을 가진 것이 아니었고, 우리 교회처럼 합정동에 있으니까 합정동 교회, 그런 명칭을 가진 것이 아니고, 특별한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은 교회 그러면 예배당이 떠오르죠. 교회 그러면 그 교회 어떤 어디의 지역에 있는 어떤 건물이지, 그런 떠오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은 교회가 어느 성도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서로 교제하기 위해 모인 모임임을 잘 나타냅니다. 초기의 교회는 어떤 조직체라기보다 단순히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집에서 모인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이었습니다. 자, 교회를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정의할 때 우리는 교회를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실 교회들의 불완전함을 생각할 때 이런 구분은 더욱 필요합니다. 우선 교회는 무형적인 면이 있죠. 무형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진술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즉 이미 구원을 얻었고 또 지금 구원 얻고 있고 또 장차 구원 얻을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며 그들의 수는 충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충만한 수의 구원 얻은 택자들, 그들이 곧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볼 수가 없고 또 장차 구원 얻을 자들 우리가 보지 못하고 현재 구원 얻은 사람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를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형적이죠. 참 교회는 무형적입니다. 또 우리는 현실 교회 속에서도 구원 얻은 자들과 구원 얻지 못한 자들, 교회 속에 위선자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들에서 교회는 무형적이다. 참교회는 무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정확히 여기까지가 참교인이고 요거는 교인 아니다. 구분도 안 되고 또 모든 교인들을 다 한눈에 볼 수도 없고 천국 간 자들도 못 보고 무형적이다. 그러나 참교회는 또한 유형적이다. 교회는 무형적인 동시에 유형적이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 우리 교회 하면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같이 하고 모두 주를 진실히 믿고자 하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눈에 보이죠. 또 그들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특히 공동적 신앙 고백과 예배 그리고 성례 그리고 외적 조직과 교회에 들어가면 목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또 권사님, 집사님 이런 조직들이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또 교제와 봉사 등에서 그 유형적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형교회의 한 특징은 유형교회의 중요한 한 특징은 회중 가운데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세상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교회 속에는 종종 위선자들이나 가룟 유다 같은 교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교회의 모습에서나 참 무섭죠. 장로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성경 박사들,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으니까 그런 모습에서나 또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고린도 전서가 바로 교회의 문제들을 다룬 서신이고 갈라디아서에는 이단이 들어와서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이 들어와,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고 그런 교회, 또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도 다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었잖아요. 다수가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를 빼고 다수가 책망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또 그 이후의 교회 역사에서 교회 역사는 많은 문제의 역사죠. 오늘 시대는 두말할 것도 없고 말세의 배교와 타협의 그런 시대, 혼란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교회는 많은 교리적, 윤리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고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이 유형교회의 문제죠. 무형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참된 교회가 무형교회고 유형교회는 이렇게 고백하는 현실적으로 보는 교회 속에는 문제가 많다. 유형교회는 참교회답지 않은 요소나 모습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교회의 기초와 건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신약성경은 다음 몇 구절에서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했는데 그 교회의 기초는 이게 몇 구절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 음부는 여기에 지옥이라고 보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내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은, 이 반석,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반석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한 이 반석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고, 베드로 자신이라면 그 다음에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할 리가 없죠. 인간 베드로는 실수하고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정도 하고 예, 범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내가 이 반석이라는 말은 방금 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고백 사도 베드로의 신앙고백 그것을 가르쳤음이 분명합니다. 그것밖에 없죠. 기초는 그 신앙 바른 신앙고백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택자들의 대속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기초이시죠. 그래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밖에 교회의 기초가 없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 얻은 것이죠. 그를 믿는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은 그러므로 교회의 기둥과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까 이 믿음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고 또 이것은 교회의 시작인 것과 같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의 기초로 언급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의 터를 가리키는 것이죠. 교훈의 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내용을 가진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전파되고 증거되고 해설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책을 한 권도 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해설한 것은 전부 사도들이죠. 사도적 글, 그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도적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터라는 것이죠. 교회의 기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라는 말이죠.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된, 증거된, 해설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이시다. 교회의 건립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하고 마칩시다. 신약교회는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건설 중, 건립 중.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큰 성전 교회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저도 작은 건물 여러분도 작은 건물 건물들이 다 연결하고 우리 교회도 한 건물 다른 교회도 한 건물 다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 그렇구나. 교회의 건립은 바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목사들과 교사들을 세우신 것은 에베소서에 말씀한 교사는 바로 목사들의 역할을 말하는 목사들은 교사적 역할이죠. 선지자적인 역할이 아니라 성경 교사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목사들과 교사들 한 직분이라고 보통 이해합니다. 앞에 또 헬라어는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서 그것은 두 말이 아니고 영어도 그런 표현이죠. 앞에 더가 붙어 있고 두 단어가 and로 연결되어 있으면 한 그 사물을 묘사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헬라어에도 그걸 그란벨샵이라는 우리가 그 헬라어 문법이 있습니다. 그란벨샵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잘 발견하고 그 가르쳐서 그렇게 붙여진 명칭이라고 하는데 그란벨샵이라고 하죠. 앞에 정관사가 하나 있고 뒤에 두 단어가 명사가 있을 때 그건 한 사물을 가르친다. 여기에 목사와 교사는 바로 한 직분입니다. 두 다른 직분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됩니다.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신 것은 그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바로 그렇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목사와 교사들을 두셨다고 에베소 4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건립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단순히 조직체가 아니므로 교회 건립은 단순히 외형적 건립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직 강화를 하는 것이 교회 건립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교회 건립은 단순히 예배당 건축이나 교인들의 수의 증가나 교회 조직을 재정비하거나 강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듯이 신약시대에 예배당 건축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교회의 예배당은 교회의 모임을 위해 필요해서 건축하는 것뿐입니다. 교인들의 숫자나 헌금 액수 등도 비록 그것들이 복음의 결실을 측정하는 요소들이 될 수 있을지라도 교회의 본질적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 교회의 참된 건립이 뭐냐? 그 건립은 영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교회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죠. 그것은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여 결신자들을 얻고 그들을 성경 말씀으로 충실히 가르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건립이에요. 교회 건립에 있어서 한 명의 영혼의 구원과 그 영혼의 영적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요게 목회입니다. 요게 목회예요. 목회는 바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 얻은 그 영혼을 영적으로 성장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루 충실하게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것. 그게 목사가 해야 할, 목회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인들, 즉 세례교인, 세례를 주는 것부터 잘해야 되겠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도록 하고 세례교인들이 전입에 들어올 때도 우리가 쉽게 받지 말고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받고 가급적이면 한번 전입 훈련 공부를 간단하게 하고 일치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좀 가르치고 그렇게 받는 게 좋죠. 지교회의 목사와 당회는 교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해야 됩니다. 만일 지교회가 이 기본적 의무에 충실하지 않다면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선이 흐려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들의 부패는 부분적으로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이 불충실하였기 때문에 왔습니다. 세례를 남발한다고 할지 바르게 잘 베풀지 않기 때문에, 또 전입교인들을 또 바르게 잘 받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설교를 충실하게 좀 더 교리적으로 충실하게 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절 3절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참 중생하지 않은 자, 사생자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복음 신앙, 속죄 신앙을 분명히 가진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자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수만 늘이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하는 것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 신앙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다 뒤섞어서 교인 수만 많게 해서 아 목회 잘했다, 교인 우리 교인 수 많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게 옳지 않은 것이다. 비록 교회의 직분이나 회의 등의 조직이 필요하지만 그것들은 교회의 본질적이지 않고 부수적일 뿐입니다. 전주교회는 교황과 주교회의를 중심한 소위 가르치는 교회의 조직을 교회의 본질로 본다고 앞에서 말했죠. 따라서 이 조직을 떠나서는 교회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외적 조직은 본질적이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한 조직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가증스럽다. 역사로 말하면 천주교회는 사도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교훈으로 말하면 사도시대의 교훈, 사도적 교훈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기독교회가 아니다. 또 교회에서 성경적 역사적 바른 교훈의 계승은 조직의 계승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도들로부터 전수되어 온 역사적 기독교 신앙, 곧 역사적 기독교라고 말하는 우리가 예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도적 선지자, 사도적 성경적 사도적 신앙, 그 신앙을 믿고 고백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바른 교훈의 계승이 없는 단순한 조직의 계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혹은 교단이 아무리 찬란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도들로부터 전달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역사와 전통은 전혀 무의미하며 참 교회의 계승이 되지 못합니다. 그 중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보수적 장로교회들이 평양신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마포 3열 세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마포 3열 박사나 종해신학교의 기둥과 같았던 박형룡, 고 박형룡 박사의 바른 신앙을 지키고 전수하지 못한다면 이미 통합측은 다 저버렸고 통합측은 원래부터 박형룡 라인이 아니고 합동측 고신도에 그 약하지만은 합동측이 박형룡 40년간인가 가르치셨을 것이에요. 박형룡 박사님 조의신학을. 그러나 그 후에 나타난 교장들이나 교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박형룡은 그 시대의 사람이고 박형룡 교회론을 도태시켜버렸습니다. 아직도 박형룡의 권위가 있기는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박형룡의 사상이 바로 계승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사상을 계승하지 못해요.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 사상의 전수가 없다면 뭐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장자교단이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런 소리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 전통과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사상의 계승,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박형룡 사상을 아십니까? 예. 특별히 박형룡의 박사가 안타깝게 여겼던 자유주의, 에큐메니칼 운동, 신복음주의에 경계하면서 바른 입장을 지켜야 된다고 외쳤던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박형룡 사상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합동 지금 죄송한 말이죠. 죄송할 것도 없어요. 바로 알아야 되는 말이지만은 그러므로 교회에서 바른 신학의 교육과 전수는 생명같이 중요합니다. 바른 신학의 교육과 전수. 신학교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을 바로 세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이 다 다양성이 돼버려서 그런 것이에요. 교리는 여러 사람이 가르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바로 가르쳐야지. 한 사람이라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양성 자체가 문제예요. 신학은 하나님의 진리들의 체계적 지식입니다. 개혁신학이 바른 신학이죠. 그러므로 장로교 목사들은 개혁신학을 파악하고 더욱 연구하고 후대에게 충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모든 진실한 목사들과 성도들은 참교회의 건립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한 바 잠깐 요약하면 교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성경적 교회관이고 개혁신학은 그것을 성도들의 교통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교회는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도들의 교훈이 바로 기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택자들을 다 구원하고 그들을 바른 교훈 안에서 온전한 자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건립입니다. 오늘은 그만큼 강의 마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고 또 교회의 건립이 무엇인지까지 조금 증거했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눈 주의 종들이 다 참고하고 또 역사적 기독교 신앙, 개혁 신앙의 바른 계승과 바른 교훈의 계승이 이루어져서 주님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